세상살이 맑을살이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생활 적응 능력을 키워드리는 세상살이 맑을살이 21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간송미술관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 전시회를 엽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전시물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물건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신하에게 공개한 지 3년 만인 1446년 9월에 집현전 학자들을 시켜서 만든 해설서인데요. 그런데 이 책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을 만든 전영필 선생이 1940년에 요즘 가치로 무려 60억 원, 미화로 536만 4,500달러 정도를 주고 사들였는데요. 전영필 선생은 이 책을 얻은 뒤 너무 좋아서 며칠을 울었고요. 또 한국 전쟁 중에 피난 가는 와중에도 책을 베개 속에 넣고 다닐 만큼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아꼈다고 합니다. 자, 내년에는 이 미술관에 들려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번 보고 오는 것도 한국말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세상살이 맑을살이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질 텐데요. 새로 등장했거나 화제가 된 낱말을 통해서 남한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한국말은 진화한다로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진화한다. 자, 올해 봄에 한국 대기업의 한 임원이 비행기에서 여자 승무원을 폭행해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손님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초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용어는 바로 이런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연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최근 대기업 임원이 항공사 승무원을 폭행해 보직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신조어는 바로 감정노동자입니다. 오늘도 세상살이 맑을살이 지기 김정우 기자와 함께 감정노동자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정노동자의 정의가 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감정노동이란 게 뭔지 알아보면요. 이 감정노동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이런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속한 업종은 유통업, 식당, 술집 같은 외식업, 그리고 소비자센터를 운영하는 금융업이나 공공부분 등 대인 서비스가 포함된 업종에 대개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특별히 이 감정 노동자가 화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렇습니다.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신을 상대하는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을 아주 무례하게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가령 가게 점원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욕설을 퍼붓는 등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고초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남한 언론들이 감정 노동자들의 애환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억누른 채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심한 정신적인 압박감 때문에 많은 감정 노동자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정신적인 압박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런 압박감이 심지어 자살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감정노동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감정노동자들을 막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쉽게 말해서 우습게 보는 거죠. 이 감정노동자들이 권력도 없고 학력도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만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인권 차원에서도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할 제도적인 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낱말 탐험.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아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조카 은별이가 결국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자퇴한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은별이 적응시킨다고 가족들하고 담임선생님이 무척 애를 썼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 근데 은별이가 남한에 온 다음에 꼭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를 그만둬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 그럼 고등학교를 그만둬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그럼 검정고시를 치면 되잖아.
검정고시?
사정에 있어서 정규학교에 가지 못했거나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에 합격하면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검정고시야.
와, 그런 게 있었구나. 은실아,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검정고시라는 걸 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줘봐.
남한에서 살면서 꼭 알아야 할 용어를 익혀보는 생활 속 낱말 탐험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이 시간에 대학 입시와 관련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검정고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이 검정고시는 낯선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검정고시 제도가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검정고시라고 하면 어떤 자격에 필요한 지식, 학력, 기술 따위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남한에서는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 초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을 검정고시라고 부릅니다.
검정고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입니다.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셈이 되고요.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를 통과하면 중학교 졸업과 동일한 학력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붙으면 말 그대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갖추면서 대학 입시에 참여할 자격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황극에 나오는 은별의 경우처럼 정규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에게는 귀중한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검정고시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평가하게 되나요?
네, 중학교 입학 자격에선 국어, 사회, 과학, 수학의 필수 네 과목, 그리고 선택의 한 과목입니다. 다섯 과목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다음 고등학교 입학 자격은 필수 다섯 과목, 그러니까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이 있고요. 선택이 한 과목인데 역시 여섯 과목 평균 60점이 넘어야 합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시험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의 필수 여섯 과목, 그리고 선택 1, 2에서 두 과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덟 과목 평균 60점이 넘어야 합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한 교육부가 검정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변경 사항이 생긴 건데요. 2015년부터 출제 과목수가 현재 있는 선택 2가 없어지면서 총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줄어듭니다. 또 검정고시 명칭도 현재는 입학과 졸업이 같이 쓰이면서 헷갈린다는 지적이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 알았지?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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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별 안녕.
은별이하고 전화한 거야?
본인도 대학을 포기한 건 아니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8월에 시험 보고 대학에도 가겠다고 하는데 뭐 잘 된 것 같아.
그래, 대학에 가보면 검정고시 출신들이 꽤 많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검정고시로 대학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학교를 일부러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은별이도 잘할 거야.
네, 생활 속 낱말 탐험, 이번 시간은 검정고시와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학과 관련된 낱말들을 익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표준어에 대한 궁금증부터 순화어에 이르기까지 남한 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인 바른말 고운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 김은정 씨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회사 부장님이 직원들에게 자주 점심에 피로회복하러 가자고 합니다. 피로회복이라면 근처 식당 가서 삼계탕을 먹는 건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의뢰 부장님이 피로회복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한 신입사원이 막 웃으면서 삼계탕은 좋은데 피로회복하기는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정말 피로를 회복하길 원하냐고 되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피로회복이란 말이 이상하게 들렸는데요. 피로회복이란 말이 틀린 말인가요?
아, 듣고 보니까 그렇나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이 피로회복이란 말, 어딘가 좀 이상한 것 같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니스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정 씨. 신입사원 말이 맞습니다. 피로회복이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풀어야 할 피로를 오히려 쌓이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 피로는 과로로 정신이나 몸이 지쳐 힘든 상태를 이루고요. 또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피로회복이라고 하면 심신이 지친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로회복이라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피로 해소하러 삼계탕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일 회복이란 낱말을 꼭 살리고 싶다면 원기 회복이나 기력 회복, 기운 회복 등으로 바꿨으면 되겠죠. 지금까지 세상살이 맑을살이었습니다.